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말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 땅에 가뭄이 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뭄은 때때로 인간이 자연을 파괴함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발생한 가뭄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임할 저주 중에 하나가 가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받을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28장 15절부터 쭉 그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명기서 28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시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가뭄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뭄이 닥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신분이 높고 낮은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보시면 귀인이나 사환이나 동일하게 마실 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는 식물도 고난을 겪게 되고 5절과 6절을 말씀을 보면 동물들이 새끼를 낳아도 더 이상 먹일 것이 없습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심판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연결된 모든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가끔 신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온 가족들이 다 고난을 겪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지만 그 사람과 연결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도 마음이 무거워서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죄로 인한 심판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동일하게 나와 내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함으로 받는 축복은 나 하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미노가 하나가 넘어지지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도미노들이 연달아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받는 축복 또한 우리와 우리 자녀 손에게도 끊임없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이 지은 죄로 여기면서 애끓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런 예레미야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면서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를 하고 참회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참회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용서와 희망의 메시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10절 말씀과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중보기도 하는 것을 아예 그만두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를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지를 않으십니까? 예레미야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려고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이킴은 회개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로 섬기다 보면 가끔 중보기도를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부족하지만 열심히 중보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중보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셨던 성도님들에게 아, 어떻게 기도해 좀 응답이 있으시냐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냐고 여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님들께서 아 제가 그런 기도 부탁드렸냐고 지금 사정이 달라져서 또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것 같아서 더 이상 그 기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필요한 그 사람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회개해야 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돌이킬 생각이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칼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같은 게 전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참된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아갔습니까? 지금 그들의 삶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수많은 어려움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편안한 삶을 그걸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칭찬해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칭찬과 축복 때문에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망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삶을 바로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삶이, 그 인생 전체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망치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망치질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정금이 되는 것처럼 때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망치질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12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구별할 수 있는 귀가 필요하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악의 길을 사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지자가 선포한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길을 더 사랑하고 그 길 가는 것을 멈추지를 않으면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끝까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춰서서 돌이키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고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금식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한다는 말입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안 드린다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번제와 소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소제 금식, 그 예배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언약 백성이었고 형식만 갖추었던 가식적인 예배, 가식적인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이 겉모습만 그럴듯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천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들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저 습관이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감격이 있습니까? 혹시 주님이 주신 감격과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행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무뎌져 있다면 우리도 멈춰서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고 회복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요 말씀들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죄의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주신 소망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주시며 가정마다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